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박수를 제가 한 10번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거 공산당도 아니고 설교하면서 박수를 10번 이상 치는 교회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잘 견디고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 것은 여러분께 제가 잘 이기고 너무 감사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많은 은혜에 힘입어 제가 잘 견디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행복한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변화가 내게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감사하고 오늘은 기뻐하고 제게 건강 주시는 날까지 제가 여러분의 앞에 서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병상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환경 속에서 기쁨이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이 궁금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땅외 것 말고요.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가졌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관계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지혜자 솔로몬이 일생을 다 살고 그의 노년에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전도서 8장 15절 말씀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매일 즐겁고 매일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뭐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일 내게 주어진 것을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한다. 그 기뻐해야 할 비결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관계없는 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에 수학을 대표하는 천재 수학자가 괴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세기에 위대한 인물 1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학 천재고 언어학 천재고 컴퓨터 과학과 우주론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친 천재입니다. 쿠르드 괴델은 1906년 4월 28일에 태어나서 학생 때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그 별명이 하도 왜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미스터 와이 이러한 별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평온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1978년도에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괴델은 누가 자기를 독살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음식에 세균이 여기에도 세균이 있고 저기에도 세균이 있고 이거 먹으면 내가 아프지 않을까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음식을 거부하다가 키 168에 몸무게 29kg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인관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문제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사람들 때문에 배신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가슴에 피멍을 안고 가슴에 비수가 되어 고통스럽게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는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가족을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고통으로 삼고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직장 상사나 배신한 동료나 또 이러한 그 사업의 관계의 사람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관계없이 늘 기뻐하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들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가 나쁘고 누가 악한 사람 이게 관계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 홀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은 딱 한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을 채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1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이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무슨 조건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권면이 있기 때문이고 사랑과 위로가 있기 때문이고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절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이라는 말은 그러면 돼 그러면 못 써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권면은 encouragement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입술을 열어서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못된 사람도요 격려해 보세요. 착한 사람 됩니다. 격려가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씩 격려하세요. 정말 못됐거들랑 아 당신 정말 참 멋지십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이 격려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고 또 격려의 입술을 열어야 나 홀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위로가 항상 필요해요. 결혼식장에서 생일 축하 파티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서 7장 말씀해 보시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음으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것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체험합니다.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 시작하는 그 무렵입니다. 누워있는데 내 등을 누가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깨서 누가 쓰다듬나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 주님이 내 등을 쓰다듬고 계시다니 그래서 제가 더 쓰다듬어 달라고 또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등허리가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창문을 열고 자는데 더워서 등을 바람이 와서 톡톡톡톡 건드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만큼 큰 거 없습니다. 교회가 위로가 서로가 될 때에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위로하면 교회가 뜨겁고 행복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요 펠로우십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모여서 세상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연속국 이야기 하다가 가면서 성도의 교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계셨던 그 아처 토레이 신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라는 철치라는 개념은요, 다 교제, 펠로우십 모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을 보면요, 펠로우십 철치가 많아요. 근데 한국은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만이 교회라는 개념이 배운다라는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은 없고 가서 듣고 좋은 거 듣고 오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말은요 가르칠 교자가 맞는다는 거예요. 아, 이 나눌 교자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은 홀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함께 나누세요. 기쁨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나 홀로 신앙이 되지 않는 기쁨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님은 성도의 베푸는 삶 또 나누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소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의 사랑도 결코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나 홀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내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 홀로 신앙이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모든 인간관계를 이길 수 있는데 예수의 마음은 내려놓는 거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요 근본이 하나님과 동체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인과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을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우리들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는요, 마약을 딜리버리하거나 마약 장사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한 15년 전에 이 한 청년이 마약을 딜리버리하다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형이 일란성 쌍둥이라서 똑같이 생겼답니다. 형하고 둘이 동생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가 아니다. 형은 잘못 없고 내가 한 거다. 그래가지고요 서로 자기가 했다는데 증거는 비디오밖에 없어요. 딱 한 사람이 딜리버리 했는데 그거를 누가 범인이냐. 둘 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하나를 죽이자니 잘못 죽이면은 큰일 나고 그리고 둘 다 내가 딜리버리 했다 내가 딜리버리 했다가지고요 서로 죽이지 못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보세요. 처음에는요 출발이 예수님을 따를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 이거 따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처음은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가 더 높은데 누가 나보다 더 높은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시험 많이 드는 곳이 두 곳이래요. 교회하고 가정이랍니다. 축복이 왜 시험이에요? 여러분 몽골 선교사이신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삶의 행복이 나를 내려놓음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썼는데 더 내려온 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기의 사랑, 자기의까지도 내려놓아야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친 영혼들이 로뎀나무 아래처럼 안식과 위로와 샘을 얻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나보다 귀히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내려놓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내려놓기 위해서 무지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보니까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사실 나보다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보다 좀 못 가졌다고 그래 나보다 좀 모자라다고 그래서 나보다 뭐 좀 못났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아프고 보니까요 다 부러워요. 여러분 다 부럽고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못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그렇게 수도 없이 저도 반복을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제가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의 원인이요, 술, 담배, 스트레스랍니다. 저는 뭐겠어요? 제가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그래, 네 잘났다.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병 늘었어요. 여러분, 낮아져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낮아요. 나보다 못난 사람 없어요. 저는요, 요새 아침에 나가서 걷고 저녁에도 걷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길거리에서 비 맞고 지난 목요일날 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데도요, 부럽더라고요. 다 부러워요.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처럼 여러분을 내려놓고, 정말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모두를 나보다 귀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게 몰라가지고 국어사전을 열어보니까 순종은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는 거고 복종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지와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상대방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의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은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얼마나 내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복종입니다. 왜 지금 왜 나에게 이 몹쓸 병을 주시고 매일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다 해도요,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매일 잠잘 때만큼은요, 너무 잘 잡니다. 그동안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늘 잠을 잘 못 잤었는데 요즘은요,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8시간, 9시간씩 깨지도 않고 잡니다. 우리 큰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침이군 저녁이든 만날 때마다 저한테 묻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아빠 안 아파? 안 아프다. 그럼 저녁에 또 만나면 아빠 안 아파? 안 아프다. 아빠 배 안 아파? 안 아프다. 약사기 때문에 모든 췌장암 환자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다 이 몰핀을 최고의 양까지 먹고 있대요. 다 먹고 있답니다. 그 자기가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췌장암인데 안 아프다고 하니까, 몰핀을 옆에 놓고도 안 먹고 이기고 있으니까 안 아파? 안 아프다. 만나면 또 안 아파? 안 아프다. 신기하다. 그러더니 지난 엊그제는 저한테 안 아파? 안 아프다 그랬더니요, 아빠는 힐링 다 됐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 환자 아닙니다. 저 행복한 목사입니다. 옛날에 어떤 환자가 그랬대요.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간증하고 사업이 기적처럼 잘 돼서 간증하는데 자기는 6개월 시한부 암을 판정받았기 때문에 간증할 게 없는데 간증하라고 그래서 자기는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6개월 시한부 암이라는 몹쓸 암을 준 것도 속상한데 왜 이렇게 매일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매일 살아야 합니까? 이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저녁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안 아프고 편안히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잤는데요.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걸리도록 모르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앞에 서서 간증한 게 그거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편안히 자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간증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치스러운 생각 감사 버리세요. 주님의 십자가까지요.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합시다. 십자가 앞에까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까지도 우리 순종합시다. 누가 조금만 내 마음 건드려 놓으면 속상해서 괴로워하지 말고요. 순종합시다. 어느 과학자가 복제 기술을 너무너무 개발을 해서 완벽하게 사람을 복제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저승사자가 이 복제 과학자를 데리러 왔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복제를 12개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13명이 서 있으니까 저승사자가 누구를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잘 만들었다. 내가 앞만 봐도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무나 데려갈 수 없어서 돌아섰답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서 딱 한마디 했답니다. 정말 당신 위대한 과학자다. 그런데 정말 똑같이 복제를 했지만 작은 오류 하나를 내가 찾아냈다. 그랬더니 13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무슨 복제, 무슨 오류가 있느냐.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십자가까지도 순종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났다고 나 홀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작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못난 것 붙잡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나보다 귀히 여기며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까지도 순종하고 복종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